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다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그 초청에 응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또 왔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천국 잔치에 상석에 앉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천국의 실상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비유로 이 천국 잔치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각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물어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뭐 그 당시에 관행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번역이 이렇지 사실은 혼인잔치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오히려 천국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초대는 두 번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새도 초대장이라는 걸 보내지 않습니까? 결혼 초대장이라는 걸 보내면은 가겠다 안 나오겠다는 답장을 먼저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장을 받으면은 그 보면은 답장을 해달라고 RSVP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퐁데 실브 블레 불었어서 아침부터 죄송한데 응답을 제발 좀 답 좀 해주세요. 그래 올 건지 안 올 건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게 RSVP예요. 그러면 이제 오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는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초청을 확인하고 그 당일날 또 오라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게 정중한 초대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임금이 초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임금의 초대를. 그런데도 이걸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각별한 초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 어떤 이 초대 자리인지 그걸 알기만 하면 안 올 리가 분명 없는데 오늘 이 초대를 보내서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막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뭐 풍족하게 차려놓은 잔치 자리 아니에요. 내가 뭐 가져갈 게 있습니까? 뭐 우리는 뭐 축의금이고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축의금도 없어요. 혼인 잔치는 일주일씩이나 그냥 내리 하던 그런 잔치예요. 그냥 가서 즐기고 그냥 참여하면 되는데 오늘 문제는 이런 잔치의 비유라는 게 예전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장가 들고 싶다 그래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장가 들고 싶은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들고 싶다는 이런 표현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소박한 표현입니까? 야,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 간에 아는 걸 말해요. 정말 속속들이 아는 것, 감추는 게 없이 서로 아는 것, 그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안다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알미죠.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알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결혼하고 싶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프로포즈의 비유를 하나 더 넘어서서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꾸 죄인들과 세리들 집에 가냐.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렇게 손을 안 씻고 먹냐. 뭐 이런 비유를 자꾸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을 왜 안 하냐. 당신들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혼인집에 가서 누가 금식하냐.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은유적으로. 야,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아니야.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아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어. 신랑을 뺏기면 그날 금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어쨌건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도대체 초대장을 일단 받고 아마 간다고 통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종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가서 이번에는 이제 정중히 모시러 온 거죠. 그랬더니 그날 당일날 이런 비유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밭일이 급한 밭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된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대요. 내가 새로 벤처가 시작이 됐는데 새로 스타트업한 기업에 내가 이거 가면 안 가면 지금 안 될 상황이다. 이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을 심지어 잡아서 모욕하고 뭐 죽이기까지 했다는데 이게 좀 과한 비유죠. 뭐 결혼잔치 오라는 사람을 잡아 그 종들 심부름꾼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온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의 초대장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그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렇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들을 보냈다는 것 그 비유를 들어서 이어서 지금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므로 이제 그 마지막 초청을 확인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왜 안 올까요? 도대체 왜 안 옵니까? 이게 이 시대는 뭐 다른 비유가 필요합니까? 혼인잔치에 청와대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왜 안 갔냐는 말이에요. 왜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초대한 사람이 왕보다도 더 높은 왕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안 가거나 아니면 자기 일에 눈에 가려가지고 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안 가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사업이 너무 중요하고 새로 산 밭이 너무 중요하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 너무 중요해서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서는 자기 가진 것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보다는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면 초대에 응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으로 내가 부유하기를, 부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부유하기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다들 바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를 업수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하러 보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거 돈 번다고 바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해외 출장 다니느라고 막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큰 이익을 남길 거라고 다니는데 바쁘게 다니는데 야 너 오늘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이 말이 들리겠습니까? 지금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느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큰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죽고 사는 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뭐 소꿉장난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무슨 옛날에는 그 땅 따먹기 하느라고 애들끼리 그때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이거 튀겨가지고 땅 따먹기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느라고 집에서 밥을 먹으러 들어도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땅이 지 땅입니까? 그걸 하느라고 밥을 안 먹고 집에서 오라 해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부모가 속이 터져서 야 그게 뭐냐 네 땅이냐 뭐냐 그거 발로 한번 쓱 문대버리면 아무 금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건물 하나 샀다고 좋다고 막 정신없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아유 그게 다 뭐냐는 거예요. 땅을 한번 흔들어버리면 다 없어지는데 오늘 뭐 아침에 잠깐 나오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하기는 하는데 또 관중 하나도 없이 하기로 했더만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 아무도 없이 하는 그게 무슨 과연 의미가 있냐고요. 온 인류가 모여서 한번 축제를 하는 거 그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뭐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 잘 모르죠. 저는 안개 그 옛날에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뒷산에 안개가 하도 자주 끼는데 지금 이제 4월 되면 시작이 돼요. 안개가 아침마다 끼는데 정말 신비하죠. 안배 속을 거닐면. 그래서 큰 뭐 진짜 그 괴테 시도 외우고 말이죠.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신비하여라 어쩌고저쩌고 해만 뜨면 없어져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또 골프 치러 나갈 때는 안개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저거 빨리 거쳐 나갈 때인데 뒤팀이 밀리니까 또 막 그것도 공 안 보이는데 쳐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참 그러고 살던 걸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 안개처럼 사라지고 제가 머리 숱이 이렇게 많이 작지 않았습니다. 많았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거 하나씩 붙들고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도 설교 끝날까지 머리 몇 개라도 붙여주세요. 참 슬픈 일이에요. 어쨌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이제 막 모욕하고 죽이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7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다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초청을 한 사람들은 안 오고 이방인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된 거죠.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끼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왜냐하면 주인들이 그냥 아무나 데려와라. 큰 길에 나가서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가릴 바 없이 오겠다 그러면 다 데려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지금 20억 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좌우지간 스스로 어쨌거나 뭐 자칭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얼마나 많아졌어요. 손님들이 가득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우리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아무나 오래서 다 들어왔어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임금이 와서 보니까 확인하니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 결혼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장에 갔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은 예복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옛날에 귀족들은 자기 개인 의상실도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복이 없는 사람들은 주인이 예복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게 결혼의 풍수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잘못하면 허리가 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뭐 그 당시에 뭐 진짜 혼인할 때는 또 아무나 오지도 않으니까 되게 우리나라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결혼하더라도 막 시댁에 혼수할 때 오면은 막 새 양복 하나씩 새 한복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예복은 따로 다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겉옷 하나만 이게 했어요. 겉옷 걸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에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예복이라고 하는 겉옷 하나 걸치면 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뭡니까? 뭐 그 이제 4월달 되면 또 마스터스 게임이 있을 텐데 오거스타 내셔널에 가면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거기는 이 그린 재킷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무슨 뭐 주지사가 왔든 뭐든 이 그린 재킷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또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복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사방에서 불러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혼인잔치에 갈 때는 다른 아무 자격은 필요 없지만은 이 예복은 입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십니까? 사방에서 불러서 아무나 오라고 그랬는데 입어야 된다는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옷만은 입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내가 착하냐 선하냐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냐 무슨 내가 크레딧이 얼마나 쌓였냐 내가 포인트가 얼마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라고 고백했냐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했지만 단 한 사람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열매 맺는 삶이었어요. 무화과 열매 저주로부터 비롯된 과연 열매가 있냐 없냐 그럼 의의 옷을 입고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되죠. 자격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의의 옷을 입으면 의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안 살고 무슨 제주로 오겠어요. 그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청은 아무나, 택함은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정하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서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입으로만 나는 가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하나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산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냔 말이에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야 간다 그러고 안 간 큰아들과 안 간다 그러고 간 아들은 누가 진짜 아들이냐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내가 간다 간다 그 길이다 하지만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과 아유 나는 예수는 믿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리킨 길을 가는 사람하고 누가 천국 가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청함은 많되 택함은 적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아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하죠. 뭐 2단도 예배 드리고 3단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처음을 받아서 다들 와서 심지어는 뭐 옷도 비슷한 옷을 다 짝퉁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눈에 그 중심을 보고 이게 예복인지 아닌지는 분간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네가 예복을 입고 왔는지 안 왔는지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 한눈에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재물을 가져왔고 무슨 아벨의 재물을 가져왔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재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왔냐 아니냐로 분별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은데 안심하지 말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그리고 청함을 받고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날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지만 안 그러면 거기까지 들어갔다 쫓겨나면 무슨 망신이에요.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넌 나와. 넌 나와. 이거 무슨 꼴입니까? 아 내가 영안이 확 열렸으면 주일날 다 가려내겠어요. 당신 퇴장. 당신 퇴장. 아무도 안 남아요. 나도 퇴장. 그렇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정말 우리가 아침에 웃고 한번 가는 게 좋지만은요.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 청함은 많습니다. 천국 문은 열려 있어요. 개방돼. 아무나 들어와요. You are welcome.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때 우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예복을 입은 삶이 열매 있는 삶이어야 주님께서 잔치에 앉아서 먹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실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옷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마른 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지 다 쳐다가 불쏘시개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사람들처럼 끌어냈더니 뭐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를 갈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오히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청해 주셔서 초대장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초대에 응했지만은 초대에 걸맞는 삶을 살다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롭다는 옷 입고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날마다 열매 맺는 자로 초청받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모든 사람을 청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청하셨고 이방인도 청하셨고 가진 자도 청하셨고 갖지 못한 자도 청하셨고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바빠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나는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정말 이래도 못 오고 저래도 못 오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다 와라.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와라. 주님, 누가 불렀는지 안다면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 초대가 어떤 초대인지를 알면 어떻게 초대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초대에 걸맞는 옷을 입고 가게 하시고 초대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를 받고도 무슨 초대인지도 모르고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초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은 옷대로, 아니 어쩌면 내 옷이 더 화려해서, 내가 준비한 예복이 더 화려해서 주께서 입으시라 하는 예복 벗어놓고 내가 택한 옷 입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율법에 지키는 그런 의로움으로 갈 수 없다는 것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라도 아침에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인터넷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주님, 미얀마에서는 지금 정말 목숨들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있습니다. 숨죽여 찬송 한 곡 못 부릅니다. 성경 한 쪽을 못 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정말 저들이 걸맞는 주님의 정말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들, 주님 앞에 마땅히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죽여 기도하는 자들,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예배드리는 자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땅 가운데도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박해의 소식이 들립니다. 곳곳에 생명이 쓰러지는 소리 들립니다. 정치적 박해, 경제적 박해, 사회적 문화적 박해, 종교적 박해, 주님 끝없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주님 저들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청껏 불러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 목청껏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번 크게 할 수 없고, 찬양 한번 크게 부를 수 없고, 성경 한번 크게 읽을 수 없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에게도 혼인 잔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초대장 들고 나가서 초대를 전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들고 가서 소개하고 그들이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종 같은 삶을 살더라도 주님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옷 입으면 누구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내 화려한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 입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의의 옷 입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